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과 구약 창세기입니다.
16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기를 위해 일해줄 관리인을 한 사람 두었다. 그런데 그 관리인이 부자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고발이 들어왔다. 부자는 관리인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자네에 관한 이 소문이 어떻게 된 것인가? 이제 자네는 더 이상 내 관리인 노릇을 할 수 없네. 그러니 그동안 내 돈을 어떻게 관리해왔는지 적어서 가져오게. 관리인이 속으로 생각하였다. 주인님이 관리인 노릇을 그만두라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하나? 밭을 파서 농사지을 힘도 없고 얻어먹기도 부끄럽구나. 옳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내가 관리인 자리를 잃게 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에 받아주도록 미리 손을 써야겠다. 그래서 관리인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한 사람씩 불렀다. 관리인은 첫째 사람에게 말하였다. 내 주인에게 빚진 것이 얼마요? 그 사람이 올리브 기름 100마리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관리인이 그 사람에게 말하였다. 이게 당신의 빚문서요. 얼른 앉아 50말로 줄여 적으시오. 관리인은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하였다. 내 주인에게 빚진 것이 얼마요? 그가 대답하였다. 밀 100마리입니다. 관리인이 그 사람에게 말하였다. 이게 당신의 빚문서요. 80마리라고 줄여서 적어 넣으시오. 주인은 이 부정직한 관리인이 일을 영리하게 처리했다고 칭찬하였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일에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영리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세속의 재물로 친구들을 사귀어라. 그리하여 내 재물이 다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집으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누구든지 아주 적은 것을 맡길 만한 사람에게는 많은 것도 맡길 수 있다. 아주 적은 것에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많은 것에도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니 너희가 세속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에 있어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재산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재산을 맡을 만큼 믿음직하지 못하다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을 내주겠느냐? 종이 두 주인을 한꺼번에 섬길 수 없다.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한쪽에게는 충성을 다하고 다른 쪽은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돈을 한꺼번에 섬길 수 없다. 돈을 좋아하라 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을 다 듣고 예수를 비웃었다.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속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는 괘씸하고 미운 것이다.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글은 요한이 올 때까지 선포되었다. 그러나 요한이 온 뒤부터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힘써 그리로 들어가고 있다. 율법에서 가장 작은 한 획이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 누구든지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그리고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도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어떤 부자가 있었다. 그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 집 문간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누워 있었다. 나사로는 온몸이 헌데투성이었다.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음식 부스러기라도 배를 채우고 싶어 하였다. 심지어 개들까지 와서 그의 헌데를 핥았다. 얼마 뒤에 그 거지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데려다가 아브라함 곁에 두었다. 부자도 죽어서 묻혔다.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던 부자가 올려다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였다. 그리고 그 곁에는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사로를 제게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좀 시원하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이 불 속에서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얘야, 돌이켜 생각해 보아라. 너는 살아있을 동안에 온갖 복을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불행을 다 겪었다. 그래서 나사로는 지금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너와 우리 사이에는 깊은 구렁텅이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내게로 건너가고 싶은 사람도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이리로 건너올 수도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정 그러시다면 나사로를 제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십시오. 제게는 다섯 형제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제 형제들에게 가서 경고하여 이들은 이런 고통스러운 곳으로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내 형제들에게는 모세의 율법서와 예언자들의 글이 있다. 그러니 그들은 그것들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 부자가 다시 말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었던 사람이 가서 말을 해주면 제 형제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 형제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말도 믿지 않을 것이다.
주님을 주.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창세기 제33장. 야곱이 고개를 들어보니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야곱은 아이들을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나누어서 맡기고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은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은 그 뒤에 세우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워서 따라오게 하였다.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 가까이 가면서 일곱 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에서가 고개를 들어 여인들과 아이들을 보면서 물었다. 내가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형님의 못난 아우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러자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하였다. 다음에는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셉과 라헬이 나와서 그들도 엎드려 절을 하였다. 에서가 물었다. 내가 오는 길에 만난 가축들은 모두 웬 것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님께 은혜를 입고 싶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에서가 말하였다. 아우야, 나는 넉넉하다. 너의 것은 내가 가져라. 야곱이 말하였다. 아닙니다. 형님, 형님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맞아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제가 가진 것도 이렇게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형님께 가지고 온 이 선물을 기꺼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간곡히 권함으로 에서는 그 선물을 받았다. 에서가 말하였다. 자, 이제 갈 길을 서두르자. 내가 앞장을 삼아. 야곱이 그에게 말하였다. 형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아직 어립니다. 또 저는 새끼 딸린 양떼와 소떼를 돌봐야 합니다. 하루만이라도 지나치게 빨리 몰고 가면 다 죽습니다. 형님께서는 이 아우보다 앞서서 떠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저는 앞에 가는 이 가축대와 아이들을 이끌고 그들의 걸음에 맞추어 천천히 세일로 가서 형님께 나가겠습니다. 에서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내가 나의 부하 맷을 너와 같이 가게 하겠다. 야곱이 말렸다. 그러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맞아주신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그날로 에서는 길을 떠나 세일로 돌아갔고 야곱은 숫곳으로 갔다. 거기에서 야곱은 자기들의 살 집과 짐승이 바람을 피할 우리를 지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숫곳이 되었다.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 가나안 땅의 세겜성에 무사히 이르러서 그 성 앞에다가 장막을 쳤다. 야곱은 장막을 친 그 밭을 세겜의 아버지인 하모르 아들들에게서 은 100냥을 주고 샀다. 야곱은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였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엇하려고 그런 일을 합니까? 죽은 사람이 정말로 살아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그들은 죽은 사람을 위하여 세례를 받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동기에서 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가운데서 더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속지 말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이 말씀의 전체적인 문맥은 물론 부활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호소하고자 하는 바울의 선언입니다. 옳지 못한 신앙의 자세로서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 할지라도 11장에서는 머리에 수건을 쓰는 풍습에 관한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가련한 것인가를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르치는 자리에서 속지 말라는 주문은 대단히 위험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표현은 불신을 조장하는 것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이란 모든 것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믿어버리는 무지가 아니라 진리를 응원하고 진실된 약속을 격려하는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온 말씀만을 주장하고 권장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라는 베드로 사도의 경계와 함께 얼마든지 진리를 빙자하여 거짓을 믿게 하는 마귀적인 역사에는 한순간도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귀는 최초의 하와를 향하여 이 말을 썼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세기 3장 4절 5절입니다. 이 말씀의 논제를 한마디로 함축하면 하나님께 속지 말라는 것이었고 인류는 수천 년을 계속해서 이렇게 속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입니다. 계속해서 불신을 주장하는 것도 심각한 것이지만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것은 더욱 경계해야 할 위험한 요소입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에서도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영을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번째로는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사귐의 대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33절을 통해서 봅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그랬습니다. 장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육체에 속한 사람들은 본문의 표현처럼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고 신앙의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은 얼마나 자주 이러한 유혹을 받는지 모릅니다. 죽어봐야 알지. 보지도 못한 미래를 위해서 이 많은 즐거움을 버리다니 정말 어리석구나. 빼지 말고 마셔 마셔. 예수쟁이들도 다 한 잔씩 하던데 뭐 너만 유불라니. 마치 다니엘서 1장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왕의 진미를 얼마든지 즐기는데 너희들은 한마디로 바보들이구나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어떤 부류의 사람과 가까이 사귀는가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자신 하나 죄를 짓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남을 그 죄에 참여시키고야 쾌재를 부르는 마귀의 도구들을 가까이 사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사악한 친구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정책에 실패한 이유를 생각해 볼 만합니다.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열왕기상 12장 8절입니다. 불신의 친구들은 그럴싸하게 신앙의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참으로 나를 교회에 데리고 나가고 싶으면 이렇게 해봐 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것을 주문합니다.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참으로 우리는 사귐을 주의해야만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고린도전서 5장 9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너희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고린도전서 5장 11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 앞에 3절에서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도쳐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습니다. 다음은 속지 않을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3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가운데서 드러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결국 31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랬습니다. 매일 죽어야 속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나를 높이려 하고 칭찬받으려 하고 가지려 하고 지배하려 하고 즐기려 하고 자랑하려 하기 때문에 마귀는 오히려 이 헛된 것을 믿기로 나를 속이려 들 것입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사셔야만 진리를 믿고 순종할 수가 있으므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 나를 지배하려 들면 속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같은 위대한 신앙의 사도께서도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34절의 또 다른 말씀은 속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계실 때 늘 강조하신 말씀이 깨어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가복음 13장 33절에도 같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상반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가복음 14장 38절에도 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1장 36절이죠. 바울 사도께서는 같은 당부를 수없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신앙인들을 한마디로 대변한다면 바로 이 역사를 파수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역사의 보초병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만 우리들로 하여금 이 역사를 지키도록 역사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속지 않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 의를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34절 다시 보죠.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만이 의로운 행위입니다. 옛날의 신앙의 사람도 악을 범하지 않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를 행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히브리서 11장 33절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요한일서 3장 7절입니다. 다시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속지 않기 위해서 네 번째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에베소서 4장 26절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귀 사탄은 쉼없이 우리를 향해서 속삭입니다.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만이 최고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다 라고 그럴싸하게 부추깁니다. 우리는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사귀는 대상을 신중하게 선택해야만 합니다. 또 속지 않기 위해서는 나를 매일매일 죽이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야 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의를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여기 속지 말라, 플라나오, 플라노스라는 말이 본래 배회하는, 방황하는, 잘못 인도하는, 미혹시키는, 속이는 자, 사기꾼 등등의 의미가 있고 그러므로 플라나오는 방황하게 하다, 헤매다, 길을 잃다, 나쁜 길로 인도하다, 빗나가다, 속이다, 잘못을 저지르다, 실수하다, 죄를 짓다, 떠들다, 잃어버리다, 길을 잃다, 오해하다, 미혹되다, 안 좋은 것들의 모든 뜻이 이 플라나오에 들어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중요한 것은 마귀에게 속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속이지 않으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귀를 기울이면서 마음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잠언 19장에 담긴 내용은 체계적으로 구조를 분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한 절씩 읽으면서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시면 잠언 19장 전체를 더 짜임새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되리라 믿으며 오늘은 19장 13절과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네, 가정은 가장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곳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는 곳, 삶을 아주 힘들게 만들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요. 13절에서는 자녀가 미련해서 어리석은 판단을 거듭하는 안타까운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거나 누군가를 입양한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순간이죠. 아이의 재롱이 있는 집에는 말 그대로 웃음꽃이 피고 자녀와 함께 단란하게 외출하는 모습은 보는 사람이 다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이 항상 기쁘기만 하는 것은 아니죠. 자식을 키운다는 것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보람과 좌절이 교차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양한 결점을 지니고 있고 모든 부모가 훌륭한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식을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은 거의 모든 부모가 지닌 공통적인 마음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아주 무책임하고 무능력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는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판단을 계속하는 자녀를 둔 경우라면 자녀가 미련한 상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는 것이 당연하지만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고 악화될 때는 부모로서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내와의 관계에도 그렇습니다. 결혼만큼 설레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사랑스러운 아내가 다투는 아내가 되어 계속적으로 괴로움을 안길 수도 있습니다.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고 하면 우리 문화권에서는 낙순물을 떠올리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비 오는 날 처마 끝에서 똑똑 떨어지는 물 말입니다. 같은데 계속 떨어지는데 그 빗물이 대돌도 뚫지요. 그런데 이 부분을 히브리어 본문으로 보면 낙순물이 떨어지는 처마보다는 비가 계속해서 새는 천장을 떠올리게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지붕을 만드는 주된 재료가 진흙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단단하게 만들어 놓아도 비가 계속 오면 물이 새기가 쉬웠다고 합니다. 배우자와의 다툼이 그치지 않는 가정은 비가 계속해서 새는 집과도 같습니다.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비가 새는 지붕을 고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선은 비가 그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비가 오는 동안에는 보수공사를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정한 문제로 배우자와의 갈등이 오래 계속되고 있다면 비가 새는 곳을 잘 보수하면서 지금 내리고 있는 비가 자연스럽게 멈출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비가 그쳤을 때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비가 개인 하늘을 보는 것은 참으로 상쾌하죠. 다툼이 자주 있는 가정에서도 상황과 노력에 따라 잠시 비가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 기분 좋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면 다음에 내릴 비를 대비해서 지붕 공사를 잘 해놓아야 합니다. 부부 사이의 다툼이 근본적으로 줄어들게 하려면 지역사회에서 운영하는 가족지원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와 아울러 가정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가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혼 생활이 창조주 앞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알아가는 방법입니다. 이 과정을 부부가 함께 밟아간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세상의 모든 일이 신앙 문제까지도 내 마음대로 척척 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창조주의 뜻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도 중요한 것은 배우자로서의 나아가 창조주 앞에서 바람직한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데 있는 것이지 나의 배우자에게 내가 기대하는 모습을 요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잠언 19장 14절에는 바로 앞에 13절과 달리 순탄한 조건을 갖춘 가정이 나옵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네, 상속이라는 것은 참 묘한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너무 다른 결과로 이어집니다. 상속받은 집과 재물을 기반으로 순탄하게 자리를 잡아가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유산 때문에 다툼만 생기고 우여곡절 끝에 자식에게 유산이 전달되었지만 자식의 삶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유산이 제대로 전달되어 사용되는 경우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을 히브리어 본문으로 보면 조상에 해당하는 단어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대에 걸쳐 집과 재산이 상속되면서 재정적으로 안정이 된 경우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작용하는 요소가 가업이죠. 지금도 가업을 이어가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가업을 이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자, 자녀가 성실한 사람으로 잘 성장해서 집도 물려받고 재산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혼 문제도 순탄하게 해결될까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결혼을 해서 살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혼이라는 것은 내가 짐작하고 계획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일 같습니다. 슬기로운 배우자와 살고 계신 분은 그 결혼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 가정의 물질적인 측면은 대를 이어 상속되는 가운데 여유를 갖출 수 있는데 그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슬기로운 살림을 통해서이고 슬기로운 살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우자를 통해서입니다. 이제 잠언 19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주릴 것이니라. 네, 15절 말씀은 여러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크게 찔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제가 감당하기 힘든 일이 연이어 일어나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의욕을 잃으면 잠을 아주 많이 자는 경향이 있습니다. 잠을 많이 자고 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도 하루를 살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잠을 통해 문제를 피해가는 방법이 이제는 한계에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언뜻 들고 있는 가운데 이 말씀을 만났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잠이 많고 특히 농경사회에는 이것이 아주 치명적인 흠이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일하라는 격려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잠언 말씀에서는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한다고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눈앞에 놓인 과제가 버겁게 느껴질 때, 제가 만족한 만큼 해낼 자신이 없을 때, 그 문제를 피해가는 방법으로 잠을 많이 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을 거듭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게으름이 덧입혀지고 무기력이 같이 따라온 느낌입니다. 게으름이 심해서 무책임하게 깊은 잠에 빠질 수도 있고 자꾸 잠을 청하는 습관이 게으른 습관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게으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고 어떤 변수가 있을지라도 그 결과가 게으름으로 이어졌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각자의 몫이기 때문에 게으름에 대한 원칙은 단호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시간을 마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북한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2023년 1월 1일부터 단파 방송을 시작한 이래 세계 여러 곳에서 저희 방송을 잘 수신하고 있다는 이메일이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는 러시아, 중국, 일본, 파키스탄, 미국, 심지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아직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없습니다. 물론 저희에게 연락할 방법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비록 여러분으로부터 아무 소식도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계속해서 이 방송을 여러분을 위해 송신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유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바치셨다는 뜻입니다. 이런 지도자나 왕은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 이런 구원의 길,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만 바라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